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5,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 6절 말씀이요. 가출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주고 동행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가져왔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믿고 신뢰 가운데 거리감 없이 동행하면 기분 좋거든요. 말이 통하고 마음을 교류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이런 동행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나와 같이 지금 걸어가는 그 사람과 기분 좋은 또 이런 만남을 이런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행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해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옆에 있는 사람 뭐 먹고 싶어 묻지 않고 자기가 메뉴 정해버리고 대화도 자기 독점해버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같이 걷자라고 하면 산책하자고 하면 트레킹하자고 하면은 그게 응하시겠습니까? 일방적인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실증 나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서라도 바빠, 일이 있어, 너 혼자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인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성경에는 두 사람 외에는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런데 에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환경은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 환경 자체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쫙 깔려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았어요. 에녹 시대에는 땀을 흘려 수고로의 경작을 해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과 미움이 있을 때였어요. 에녹의 때에는. 아담의 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아내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라멕이 한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죠.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라멕은 그런 말을 합니다.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 시대가 지금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죄가 지상에 아주 쫙 깔린 그런 시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대신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에녹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옳게 보시는 것을 옳게 보기를 배우고 시도하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 에녹이 좋았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과는 다른 열악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동행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다른 자손들과는 다른 혜택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대우해 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열망들이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풀어지길 원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게 공식입니다.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했습니다. 에녹과의 동행이 즐거웠던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 대접을 하시는데 죽음을 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창세기에서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 에녹에게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알아가고 하면 좋겠죠. 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에녹을 둘러싸고 있는 당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차별 대우하게 한 요소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면 그 사람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달라짐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행위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어주고 받아들이고 추구하고 내 삶 가운데 환영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어요. 내가 불완전하고 못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믿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에게도 이 열망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하고 문제도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이 열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택하여 신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억 소리가 나죠. 1560억 원.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개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개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산 1560억 원 중에서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 아들을 유산으로 주라고 이제 법적으로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화가 났어요.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판사님 앞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내가 걔보다 못합니까? 걔에게는 1,56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답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을 아는가? 답이 없습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알고 있는가?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 아들이 할 말을 읽고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비디오에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상이 나오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일불만을 물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자네에게 일불을 상속하도록 선고하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주 전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실존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 아버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산 상속 때만 아버지를 찾았던 미국의 이 어느 아들처럼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이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두 가지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지금 일곱 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마지막 부분에 이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머리에는 믿는데 실제 기도할 때는 많은 경우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비인격적인 존재나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왜 예화에 나온 이 외아들은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어요? 살아계신데. 그냥 돈 대주는 사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돈을 대주는 사람 그게 다였어요. 찾지도 않고 그래서 전화하지도 않고 생일도 모르는 거죠. 돈을 공급해주는 사람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이들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요. 영적인 그런마 할 때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모습 대부분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아들처럼 다 컸는데도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으면 부모의 마음이 무겁죠.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나이 들면 경제력이 없어져도 제가 우리를 찾을까? 부모 마음에 그런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있는 큰 힘, 인간 세계와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신적 개념, 그런 힘이 있어요. 재앙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뭔가를 어떤 경우에는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까지도 가능하게 하신 그 인격적인 존재,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더 이상 깊이 감정에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이 표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창세기 1장의 그 선언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저 여러분에게 집에 애완견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 이름이 뽀삐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커뮤니케이션?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 뽀삐가 왈왈하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이거 안 돼. 알았지? 말이 통해요. 근데 뽀삐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인간 클래스예요. 인간 클래스. 의사소통이 되지만 뽀삐는 인간 클래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뽀삐에게 최근에 한국에 일어난 어떤 뉴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아, 뽀삐야. 요즘 한국의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업자들 큰일 났대. 너도 걱정이 많이 되지. 그럼 뽀삐가 왈왈합니다. 그래, 알아, 알아. 너도 걱정할 줄 알았어. 뽀삐는 지금 속으로 주인님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빨리 저를 산책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자들, 채권시장, 걱정, 이게 뽀삐에게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따라 희한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 클래스의 놀라운 창조물을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지만 약하고 정말 두려움도 많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클래스로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죠. 뽀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한계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이 교류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아이고 내 새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아지 이뻐하는 사람 이 표현을 써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아빠 왔다 이런 말도 해요. 아니, 동일하게 내 아이 나를 통해서 낳은 아이에게 이 말을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빠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아이가 나를 부모인 나의 형상을 닮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센텐스를 쓰지만 이 뽀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주셨는가 하면은 만드신 그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배역하고 그분을 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품 생산자라고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그 리스크를 안고 제품을 출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함이 그분의 사랑이 이런 차원이에요. 희한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주님을 찾는 에녹처럼요. 너무 귀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찾아지지 않는 인류 가운데 보석처럼 빛난 거죠. 에녹이.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격이시면서도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고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도 몇 번 나눈 적이 있고요. 그게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왜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차원인지를 내 영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한국에 큰 참사가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후년에는 후후년에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이사야 48장 13절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분과 교류하기 원하시며 이 땅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법이 파괴되고 불법이 관영할 때 에녹같이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그 사람, 유일한 그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크신 하나님을 확신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능력만 있고 왜 그 있잖아요. 바디빌더 가운데 근육이 막 이렇게 엄청난 그 근육. 근데 그 사람들이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오래 뛰기를 못해요. 오래 뛰기 못해요. 한 30분 뛰면 그냥 팍 퍼집니다. 지방덩어리거든요. 진짜 근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섬세한 근육이 아니에요. 노동에서 오는 그런 섬세한 근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근육덩어리 큰 능력만 있는 그 하나님이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전부 다 능력이 있어요. 번개를 다루고 바다를 다루고 풍류를 다루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그 섬세한 인격,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 48장 13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분이다. 이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를 어느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전 세계적인 뉴스를 갖다 섭렵하시면은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상황에 한 30배 정도 악화된 어떤 시추에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전쟁 상황, 경제 상황, 사회적인 상황, 도덕적 타락 여기다가 곱하기 30배의 악화된 열악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서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그 사람, 여기 나타내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12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마로 하늘을 쬐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신지요. 어떤 존재도 이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존중해서 합당한 무엇으로 보상하세요. 자기를 신뢰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찾는 그 사람을요, 30년 뒤에라도 보상하세요. 우리는 보상을 입은 주에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뒤에라도 보상받습니다. 영원 안에 들어가서도 보상받습니다. 이번 주에 보상받는 것도 있고요. 올해 가기 전에 보상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해 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추구하고 찾는 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믿어주는 그 영역에서만 희한하게 나에게 되돌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제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사무엘 하 22장 26, 27절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볼게요. 이게 자꾸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외웠을까요? 자완 깨사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오다. 아, 진리거든요. 이게 주님께서는 내가 믿어주는 그 영역에서 희한하게 뭔가를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찾으면 이 공급 부분에서는 희한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요가 있어요. 그러나 공급 부분에 충만하게 믿어주고 그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질병이나 어떤 신체적인 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 약과 병원과 의사만 99% 정도 의존하고 1% 정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약과 병원과 의사만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약을 쓰지 말라,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보면서 믿어주면은 사실 약을 쓰는 그 확률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왜? 신뢰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밀히 여기는 사무엘상 2장 30절 원칙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질문.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하고 11절하고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앞에 문장이 있었어요. 앞에 문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이 땡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이 땡긴다. 근데 앞에 문장은 어떤 거에 대해요?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추워.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이 땡긴다. 그러므로 잘못 쓴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일하자.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 피곤하다. 일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죠. 와, 컨디션 너무 좋아. 그러므로 여기까지 일하자. 더 하자. 이렇게 나와야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누구를 대접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12절을 황금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황금율. 황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라는 거죠. 골든 룰. 너 대접받고 싶지? 그럼 남에게 잘해. 이 말. 근데 이것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 독립된 문장이 아니구나. 누구를 그냥 일반적으로 잘해 다른 사람에게 그 말 하는 걸까요? 아니면 11절에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너무 좋은 아버지야. 그리고 그분은 능력도 가지고 계셔.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못하시는 것 같고 어떤 문제도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고 그렇게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저 여러분의 능력적인 보호를 요청하면 그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자동차 시동을 걸죠.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게 좋습니다.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모든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기도 안 해도 살았는데. 아니요.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채워달라고. 돌파를 만들어달라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때로는 그 기도를 반복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인도를 구하면서 삶의 질서를 주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삶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질서가 없으면. 육신은 원인데 안 돼요. 그런데 목자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신뢰해 줘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삶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목자가 되어서요.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서 시간 사용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때 할 수 있는 우선순위적인 그러한 지혜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와 이것은 주님의 신적 한수다.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담배 끊을 때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도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가 너무 좋았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갑 이상씩. 기도했어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를 보는 사람이 물론 뭐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성경 펴면서 담배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저하고 하숙집에서 같은 방을 쓰는 그분이, 그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걸 이제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했죠. 담배 끊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제대 이후에, 아, 이게 안 좋구나. 근데 막 신체적으로도 담배 많이 피우니까 제 집이 3층에 있었는데, 3층 올라갔는데 난간에서 흑흑거리고, 아니, 20대가 3층 올라가가지고 이 흑흑거리고 말이 돼요. 근데 추정 60분에 담배의 해악, 폐가 썩고 막 그 건강한 간, 뭐, 담배를 30년 피운 사람의 간, 그 비교해주고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는 의식까지 했어요. 아, 담배야, 잘 있어. 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러면서 이제 가위 꺼내가지고요.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3층에서 그 1층까지 그 통로로 쓰레기 그게 툭툭 떨어지는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잘 있어? 이렇게. 5일만에 한 갑 더 샀죠. 담배 안 끊어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복학해서 이제 예수 믿고 담배 피우고. 이제 기도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가 하면 그 외대 기독학생반 그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연합 예배를 이제 미네르바 동산에서 이제 저녁에 한 7시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냥 초신자니까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때였습니다. 앉아서 찬송하고 메시지 듣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쭉쭉쭉 지났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죠. 주머니는 있었지만. 그리고 이문동 그쪽에 이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몇십 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 철회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2시쯤 돼가지고 다 그게 쓰러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하고 쓰러져가 전부 다 자는 거예요. 나도 막 비몽사몽간에 자고 그리고 한 새벽 5시쯤 돼가지고 다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처음 봤거든요. 초신자가. 그게 이제 다 끝났을 때가 아침 7시였어요. 하숙집에 와서 막 잠 자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완전 팍 퍼지듯이 골아떨어졌죠. 일어나서 보니까 6시였어요. 저녁 6시. 생각해보니까 24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셨구나. 담배 끊자. 담배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어서 꿈에 담배를 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담배를 성공했는데 담배를 피우다니 꿈에 또 확 깼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담배 냄새는 좋지만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많이 찾아주세요. 스스로 문제와 염려, 걱정 간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